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존귀함을 송축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신 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약하여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는 그것만을 믿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을 보이시고 또한 알려주시고 그 차원이 높게 올라서 내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믿음이 내세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진정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우리가 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을 소망하며 확신하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에 유혹을 받으며 약해질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여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또한 믿고 이 시간 신령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저희들이 이 땅을 밟고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며 안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땅에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전한 삶과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특별히 이 템플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이 근동의 많은 심령들을 구원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고넬료의 신앙과 같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33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실을 한데 호련히 한 사람이 흰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고 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 제가 오늘 이 앞에 서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아마 여기에 이 강단에 오늘 설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쯤 이모전시로 들어가서 있어야 할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금요일 밤에 제가 너무 이 가슴 통증이 왔어요. 어떻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밤새껏 그런 고통 속에 그러고서 토요일 날 눈을 떴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누워서 있는데 한 오후 2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억지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닥터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모전실 들어가야 되나. 그 인터넷도 다 좀 찾아보고 하니까 심근경색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온 것이 모든 그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했더니 빨리 이머전시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건 딴 거하고 다르니까 이머전시로 기다리지 말고 이머전시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이제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자님은 지금 여행 중에 계시고 나한테 지금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내가 이걸 이모전실 지금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머전시에 연락을 안 하겠다. 말씀을 위해서 내가 이대로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지 하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통증이 있습니다. 그랬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물론 이제 교회에 올 때는 늘 이제 마음속으로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하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아내하고 같이 차 안에서 여보 기도하고 갑시다 그랬어요. 네,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무사히 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방인 고넬료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은 사방으로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두 장에 걸쳐서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아주 길고 상세하게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은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고넬료 사건의 핵심적인 주제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 된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하지만은 복음의 출발점인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선민의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구원은 선택된 유대인에게만이 임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가서는 현재까지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고 그러세요. 평안하여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서간다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그게 사마리아까지 온 거예요. 사마리아 다음이 어디입니까? 땅끝이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세워졌으면 다음은 당연히 땅끝인데 유대인들에게 땅끝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님의 분명한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은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한 사상이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할례 받은 자들, 특별히 물론 이제 그때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아주 열성분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비난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네가 같이 먹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방할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그 대답이에요. 그 할례자들,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그러니까 여차 해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할례 받은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밋밋하게 그냥 계시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제6시에, 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를 말합니다. 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요파의 시몬, 그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을 때예요. 그 요파의 그 성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근데 그때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처럼 생긴 그 그릇에 온갖 짐승들이 다 담겨져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든 짐승들을 보고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이렇게 부정한 이러한 짐승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환상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상종하지 않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고넬료의 환상과 자신의 환상을 통해서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구원을 시작으로 복음이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에요. 오늘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일보다는 고넬료의 구원받은 그 개인의 믿음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넬료의 경건한 믿음은 사도행전 지금 10장 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도 솔직히 지금 이 정도로 믿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넬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간 베드로가 이 모든 각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이런 의미심장한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44절부터 마지막 절인 48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과 세례를 줬다는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5절에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았도다.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베드로의 얘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고넬료의 모든 그 가족들을 모아놓은 가운데에 설교하는 중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각 나라 중이 뭐예요? 유대인만이 아니잖아요. 각 나라 다 어느 나라든지 다 구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뿐 아니라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행동도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셔가지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 고넬료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고넬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됐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절에, 사도행전 10장 2절에 우리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까 읽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외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간직한 채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외심은 겉으로는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알 수 있어요. 자신은 알아요. 실체가 눈앞에 있어야만 생겨나는 것이 경외심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경외심이 일어나겠어요?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실체를 믿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영으로 대변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탁월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기이한 실체에 대해 무한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심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속해서 경외심이 우러나와 성도들의 독특한 거룩성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25절에 보여줍니다. 그 경외심 한번 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야, 여러분, 고넬료는 지배국의 지휘관이에요. 백부장이야, 중대장이야, 우리 여기로, 우리나라를 얘기하면은. 그건 지금의 군대의 중대장의 그 신분하고 로마 시대 때의 이 백부장의 그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못하셨죠? 저도 경험 못했어요. 일제시대 때에 우리 장로님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이. 그때 성도 다 갈리고 모든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을 때 아니에요. 식민지 생활을 하니까. 그때의 그 순경들 보면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 권세가 하늘같이 올랐잖아요. 그거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지배국의 지휘관이고 주변에 자기의 부하들과 종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식민지의 갈릴리 어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체면상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단순히 극진하게 환영하는 그런 인사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고넬료는 베드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고 왔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그렇게 대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불구하고 이게 그의 믿음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경외심으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일과 모든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는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을 분별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에요.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세가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이 미국에는 특히나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리를 꼬고 앉더라고요. 왜? 그게 편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꼬고 앉는데 여러분들이 만일 대통령 앞에 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앞에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다리 꼬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죠. 각 나라 정상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물론 다리 꼬고 앉은 대통령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국의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리 꼬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건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면 내 자세부터가 틀려집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의 동족이거나 로마 시민이 아닌 식민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제한 것이에요. 물질이 풍부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식민지의 백성들을, 그들을 구제했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권세 부리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그 식민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가난함을 보고 구제했다는 사실,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그때 백성들은 로마 정부에 과분한 세금을 바쳐야 했어요. 그 얼마나 구차했는지 몰라, 살림이. 그러니까 그 마태 있잖아요. 세리 마태가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 가난한 자들의 세금을 받아갖고서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제가 입마에 복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얼마나 비난을 받았어요. 이 정도로 가난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나가보게 되면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야. 반드시라고 강조했어요. 곤란하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이 종교인들이요, 의무적으로 이 자선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하라고 했으니까 그 구제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자선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구제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에 장태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제할 음식이나 물건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 들고 나와서 나팔을 불어 가면서 나눠주던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지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제의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하는 그 구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라는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것인데, 이들은 이걸 자기의 경건의 도구로 삼아서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구제할 때 아울러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제하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은 그 속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사비를 털어가면서 많이 구제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를 한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2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대한 종교 개혁을 하였던 요시아 왕이 있습니다. 그 요시아 왕의 아들이 샬룸이에요. 샬롬이 아니라 샬룸. 예. 아마 우리 작년 그 바이블 스타디에서 이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실지 모르겠어요. 샬룸. 예. 샬룸 하면 뭘 기억하시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예. 그는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짧게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3개월 통치로 끝났어요. 그 샬룸이야. 그게 요시아 왕의 아들 샬룸이에요. 유다 왕국의 제일 통치 기간이 짧았던 왕이 샬룸이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가 통치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됐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자, 내 아버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으니 이것이 나를 알민이라 그랬어요. 야, 그 아버지 요시아 왕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제, 궁핍한 자를 변호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그런 정치를 폈어요. 내 아버지는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그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말이야. 네 아버지의 그 신앙,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샬롬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폭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붙잡혀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3개월 통치로 끝나는 비운의 왕이 된 것이 그게 샬롬이에요. 자, 우리 눈에 도움이 필요한 자가 보이고 절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딱해 보이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또 어떤 이제 프리웨이에서 내릴 때에 보면은 거기에 스트리트 피플들이 좀 도움을 받으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늘 봐도 늘 도와주고 그것이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의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돈 갖고 뭘 먹든 상관하지 마시고 성도로서의 그 삶을 살으시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여유롭지 않은데 성령께서는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내가 넉넉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누굴 도와주면은 내가 이거 부족해요. 쓰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신기하게도 그게 빠져나가면은 또 그만큼 또 채워주셔. 여러분 체험하시죠? 예. 이게 신앙의 재미예요. 막 아깝다고 생각하고 고마워지면은 그 돈 다르게 나가버려요. 예.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남에게는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형제를 궁휼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은 성도의 복된 의무인 줄 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한 믿음이었어요. 코넬료는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코넬료야 하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자, 어느 때 이 말씀을 듣게 돼요? 기도 시간에 제 9시 기도 시간. 9시는 언제예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고넬료가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보신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언제 봤어요? 제 몇 시에? 6시, 9시. 그러니까 정오에 보고 그 다음에 고넬료는 오후 3시에 본 거예요. 환상을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고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은 보자기에 동물들을 가득 채워서 내려왔어요. 이걸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아 이건 부정한 것인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또 부인했고 아, 못 먹겠습니다. 세 번째도 못 먹겠습니다. 왜? 부정하니까. 그런 다음에 그 올려갔어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너는 저 요파에 있는 그 피장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이사랴에서 요파까지는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당시에 50km 가려면은 만만치 않은 거리죠. 그러나 고넬료가 자기 그 이제 종들 가운데 두 사람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종들 가운데 아주 견실한 그런 한 명을 붙여서 세 명을 요파에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 오게 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그렇게 어느 한쪽만 하는 거냐 동시에 그걸 보여주셔서 이렇게 역사하여 아주 퍼펙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제9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 번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 고넬료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그에게는 지금 복음도 안 들어갔어요. 또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고급 관리예요. 로마에 이런 사람이 지금 이와 같은 정해진 시간에 유대인들처럼 기도했다는 거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 기도조차도 자기의 경건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모퉁이에 서가지고서 이제 시간이 딱 정해진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손을 높이 들고서 기도를 합니다. 그 마태복음에 다 나와요. 자세하게. 그러면서 아 나는 십일조도 드리고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자랑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 기도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서 그걸 꾸짖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요란하게 기도하지 아니해도 조용하게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는 무엇이 의미합니까?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선행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선행이 돼야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러한 기도를 다 이루게 하려면은 병이 든 사람 병 낫기를 원하고 고난 당한 사람이 그 고난을 해결하려면은 너의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겠어요?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던 것은 모든 땅끝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구원을 갈망했다는 것이에요. 로마의 집, 그렇게 지금 가이사라에 파견 나와서 그 가이사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 코넬료가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나 그 모든 권력과 권세가 그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는 그 내세, 지금이 현재가 아닌 그 미래를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그의 은혜의 체험, 그걸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은 오늘 고넬료의 기도처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은 분명히 그의 규칙적인 그 기도에서 왔을 것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타락한 이 죄의 본성을 알게 됩니다. 죄를 다루는 힘을 기르게 되기 때문이죠.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어떠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한다고 그게 해결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전도자님 늘 그런 말씀하죠. 기도하면 100% 이루어진다. 인디언들이 기도하면은 비 오기를 기도하면은 비가 온다 그러죠. 그건 뭐예요? 올 때까지 하니까 비가 온다고. 비가 올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죠. 예. 어쩌다 한번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 응답받지 못해요.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맛보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해갖고는. 그러니까 고넬료처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 한 번 그 펌프질에 물이 콸콸 쏟아지는 우물은 없습니다.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할 때에 그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이 고넬료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구제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제시하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 그리고 그의 종들, 또 그의 부하들, 친구들, 친척들 다 동원해서 그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갈망했던 이 고넬료의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모두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여러분,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